요한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심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심판하신다, 어떤 재앙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고, 또 바다에 쏟고, 강과 물 근원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대접을 쏟는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들을 때 재앙이니 심판이니 이러한 말들이 사람들에게 별로 그 좋지 않은 기분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심판하신다, 재앙을 내린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뭔가 좀 마음이 가볍지가 않죠. 마음이 가벼운 그 말은 잘만 하면 복을 준다든가 부담이 없는 그런 말을 들어야 마음이 좀 가볍겠는데, 심판을 내버린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무거워져요. 마치 그 심판을 말하면서 우리를 뭐 협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심판한다, 그러니까 심판 안 받으면 예수를 믿어라, 뭔가 이런 식으로 심판을 내세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또 지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쩌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조차도 이 심판이나 재앙이라는 말이 그렇게 환영을 받는 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계시록에서 이렇게 심판을 말하고 재앙을 말하는 것이 누굴 위해서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을 말하고 재앙을 말하는가? 과연 누굴 위해서 이 심판과 재앙을 말하느냐는 것이죠. 심판을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정신이 번쩍 들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하려고 이런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심판을 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왜 심판을 말할까? 누굴 위해 심판을 말하고 계실까? 그럼 바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심판과 재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얘기를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롯에게 보내는 그런 그 일이 있습니다. 롯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미리 먼저 심판을 경고를 하죠. 그리고 롯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러가서 멸망당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향한 외침이 아니었어요. 롯에게 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어떤 백성을 살리려고 천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을 그 소돔과 고모라 빼내기 위해서 천사가 들어가서 심판을 경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가 그 롯에게 심판을 말하는 게 롯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말이었다는 것이죠. 롯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심판을 말씀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세상의 심판을 미리 경고를 했죠. 이것도 역시 뭐냐면 노아를 겁주기 위해서 미리 심판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얘기만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이 쏟아졌다는 거죠. 진노가 담긴 대접이 쏟아졌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온 땅에 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가득 지금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안 듣죠. 근데 그 성경에서 그런 경고의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세상 전체를 향해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금 성경을 펼치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심판이 쏟아졌다, 진노가 쏟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 믿어라 내가 살려줄게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의 소리를 들을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 백성만이 귀가 있어가지고 이 심판의 소리를 듣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소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 들을 귀가 생긴 그 신자에게만 심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 세상을 심판의 땅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제가 뭐 아이고 권사님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니란 것도 아닙니다. 모든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들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또 필요한 게 내가 과연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확인하는 것이 그게 말씀이 지금 주어져 있는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이걸 지금 본문이 말을 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돌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심판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도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받고 살았죠. 또 신학에 와도 바리새인들도 또 사도들을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또 받았죠. 그러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롯은 천사의 지시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의 땅으로 보고 거기서 달려 나왔어요. 빠져 나왔단 말이죠. 노아 역시 세상을 심판의 현장으로 보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심판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방주를 만든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의 목적은 방주에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노아 때와 같이 취직하고 장가하고 한다, 집을 사고 팔고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에 대해서 흘려듣지 아니하고 세상이 바로 심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보고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왜 빠져나왔습니까? 천사의 그 심판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소돔에서 도망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노아도 심판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데도 홀로 그냥 방주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 그렇게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운명까지 다 까발리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미 우리들보다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 먼저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멸망이라는 것 그걸 선수 자기들의 삶을 통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낱낱이 나와 있거든요. 또 하나님은 이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 심판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심판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정답을 말씀을 통해 차곡차곡 내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가지고 일곱 천사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이라는 것이죠. 일곱 대접이. 그럼 대접을 쏟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쏟으라 했다면 이미 쏟아진 대접입니다. 쏟아진 대접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 쏟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대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쏟아진 대접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천사들이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쏟으셨다는 거예요. 전에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건 장차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미 세상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현장 말씀의 현실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진노가 된 대접을 쏟은 것도 이미 쏟아진 세상입니다. 만약 그것이 나중 일이다 해버린다면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자, 그렇다면은 이미 재앙이 쏟아져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온다는 재앙은 뭐냐? 그래, 흔히 그 전천년설이라고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이 재앙을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구분을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7년 환란이 있다. 이런 그 말을 해요. 뭐 들어오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7년 환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 살지 못하고 조금 농땡이 부린 사람들은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부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7년 대환란을 견디고 난 사람들은 추가로 구원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있기 전에 진짜 믿음으로 산 진짜 신자들은 하늘로 데려가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7년 대환란을 견디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시 또 구원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밥이 있는 거 추가밥이. 밥 안 그릇 갖고 안 되고. 그게 전천년설의 그 말하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뭐냐면 하여튼 이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뭔가 희망을 겁니다. 패자 부활전이라는 거죠. 꼭 한 번으로 끝나고 섭섭해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할 때 그 또 한 번의 기회에다가 희망을 좀 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때 가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때에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주어지는 기회에다가 뭔가 또 자꾸 희망을 부여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보면은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죠. 천주교에서는 뭘 말합니까? 연옥설을 말을 하죠. 중간 상태.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가 있어가지고 이놈에게 뭐 천국 보내자니 그렇고 지옥 보내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을 예, 모아놓은 것이 중간 상태 연옥이라는 것이죠. 지옥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의 가정이나 어떤 누군가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공양을 잘해놓으면은 그 공덕이 그 중간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게 된다 이런 말을 예, 천주교에서 그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그 중간 그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죠. 그게 뭡니까? 윤회설이죠. 불교는 한 번 나빠가지고 지옥 간다 얘기 없어요. 나빠가지고 서로 태어나면은 다시 서로 해가지고 뭐 열심히 살고 사람을 희생을 하고 또 점차해가지고 또 어떻게 태어나고 이렇게 108번을 윤회하고 또 위에다 나중에 사람을 태어난다. 공덕이 쌓여져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천주교나 기독교 뭔가 자꾸 희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에라인 내가 지금 뭐 나빠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뭔가 또 한번 희망이 있지 않는가 거기다 희망을 한번 걸어보자 뭔가 이런 식의 의도를 자꾸 내뱉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구분을 인간의 행동을 근거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것이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천국 보내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 해가 지옥 보내도 그렇고 이런 이사 고민이란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중간 상태가 나오고 어정쩡한 그런 게 나오냐면은 인간의 행동을 보니까 그런 고민이 나옵니다. 인간의 행동이 기준돼버리니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준돼버린다면은 그런 고민은 싹 사라져버립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선행을 쌓고 쌓고 또 쌓아도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못 박아버린다면 기준은 분명하거든요. 더 할 말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 있다면 예수님을 누가 사랑했는가 이것만 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도 많이 사랑한 사람이 있고 적게 사랑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한 사람은 전부 보내주고 적게 사랑한 사람은 이거 지옥도 보내주면 안 되니까 뭔가 좀 중간에 나가지고 나중에 좀 잘하면은 천국 보내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 또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랑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없죠. 근데 왜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대답하기가 약간 난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데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랑하는 이게 있을 수가 없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의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 적게 사랑한다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사랑하도록 만든 건데, 그 성령이 누구는 많이 사랑하게 만들고 누구는 조금 사랑하게 만듭니까? 그렇다면 적게 사랑하는 건 성령의 책임이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 많이 사랑한다, 적게 사랑한다 이런 그 뭐 느낌이 자꾸 찌꺼기같이 남고 있냐면은 우리의 행동을 자꾸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뭔가 우리 행동이 또 자꾸 떠오른단 말이죠. 주님 사랑 거기에다가 뭔가 좀 기도를 했다는 거나 주일을 잘 지킨다거나 교회를 잘 나온다거나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생각들이 포기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많이 하면은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올 때는 모든 행동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와야만이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랑하게 하신다면 그 사랑은 똑같은 겁니다. 질이 다르거나 분량이 다른 사랑이 아니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들 느낌에는 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것 같은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행동을 보기 때문이다. 저 행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행동이냐 이걸 보지 아니하고 행동이 맞냐 저냐 자꾸 이걸 본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 교회에 크게 잘못된 점입니다. 너무나 크게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믿음이 정리 많이 하면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똑같은 역할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의 행동을 기준해 가지고 믿음을 구분해 버린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손이 더 낫냐 발이 더 낫냐 이거 싸움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어진 역할입니다. 주어진 분량대로 주어진 역할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누워있으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사도바같이 매맞고 쫓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살다가 죽어요. 그 둘의 사랑이 구분이 없단 말입니다. 사도바울이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왜? 역할이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많이 사랑 적게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 이것밖에 누구를 위해 사느냐. 중간 상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되는데, 어쨌든 기독교라는 건 중간이라는 건 없고 완전히 구분됩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로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지 좋은 고기도 아니고 나쁜 고기도 아니고 뭐 알곡도 아니고 가라지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중간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심판의 기준은 우리 행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도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항상 명심을 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상태입니다. 한번 쏟아진 진노는 다시 주워 담는 게 없어요. 취소되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재앙이 팍 쏟아져 버린 그 세상 속에 지금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이 되면은 멸망을 받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은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그 한 가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재앙이 한 게 생각날 거예요. 어떤 재앙이 생각이 납니까? 누가 봤던 재앙이 생각이 납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애굽의 재앙. 애굽에서 그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재앙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2절, 3절 뭐 그 본문 내용은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과 똑같아요.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하고 똑같이 그 2절에 보니까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흔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의 경배한테 나더라. 악하고 독한 흔대가 하면 독종이거든요. 출애굽기 9장에도 모세가 풀무에 제 두 움큼을 날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독종이 발했다 이렇게 말하죠. 독종이라고 하는 게 말하는 대로 그 독한 흔대, 피부병을 말합니다. 또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대제를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어가지고 모든 생물이 죽었다 하고, 또 4절에 보니까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역시 물이 피로 변했다 이렇게 말하죠. 애굽의 재앙에서도 강이 물이 피로 변했던 그 재앙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옛날 애굽에 있었던 재앙과 절대로 무관하지를 않습니다. 우연히 지낸 것이 아니고 애굽 재앙과 무관하지 않는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접이 땅에 쏟아지고 뭐 물이 피로 변하고 독종이 생기고 이런 말에 대해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 그런 재앙이 있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은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애굽 재앙에서 물이 피로 변한 그 재앙 이후에 강이 피로 변했다는 재앙은 없었습니다. 그 없었어요. 이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냐면은 애굽 재앙이 단지 애굽을 벌하려고 내린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담기는 재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담긴 재앙은 애굽으로 한번 족하다 그 말입니다. 벌 줄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목적이기 때문에 애굽 재앙 한 번으로 그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금 그런 재앙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 오늘 본문은 실제 재앙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애굽에 있었던 재앙을 그대로 다시 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갖다 붙일 수도 있죠. 독종을 갖다가 무슨 뭐 세상에 있는 에이즈 뭐 이런 불치의 병으로 갖다 붙일 수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억지로 갖다 붙이기보다는 애굽 재앙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찾아가는 게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 애굽의 모습이나 지금 세상 모습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애굽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재앙을 했다면은 지금 이 땅도 애굽과 똑같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재앙이 그 쏟아진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을 보면은 그 지역이 둘로 구분이 된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애굽에만 재앙이 내렸던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그 똑같이 내렸는데 점차 재앙의 강도가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생명을 위협할 때는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분돼 가지고 애굽에만 재앙이 내려져요. 그거 아시죠? 그 애굽에만 재앙이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과 애굽이 달랐기 때문에 애굽에만 재앙을 내린 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그런 인간이었어요. 근데 애굽에만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 내린 재앙을 보면서 뭔가 배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은 인간의 삶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 모든 재앙이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해가지고 인간이 먹을 물을 마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생명이 위협을 주는 것이거든요. 또 우박이 내려가지고 농축산물 다 그 망가뜨리죠. 농축산물 망가뜨린다는 건 인간의 식물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 인간이 지금 저 식물을 먹고 살아가는 결국 내 삶은 우리가 수확하는 저 수확물에 있다 이렇게 믿는 그 수확물을 쳐버린단 말입니다.
또 독종 질병을 줘가지고 인간의 몸에 고통을 주죠. 생명을 위해 뿌리죠.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뭘 알아야 하냐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기들 손으로 지어진 농산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 이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세상의 모든 일은 내 생명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걸 이스라엘의 재앙 속에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울 때 진짜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린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구해내려는 목적이 있다면 재앙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이라 하면 좋답니다. 하나님 능력은. 근데 계속해서 점차점차 강도 높여가면서 열 번이나 반복을 하냐 그 말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이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너희들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애굽은 뭐의 생명이 있었습니까? 자기들 손으로 지은 것에 생명이 있었죠. 그걸 쳐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은 나의 손에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 진짜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히 드러난 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 장자 재앙을 통해서 가장 확실히 드러나죠. 장자 재앙에는 이스라엘과 애굽 구분이 없습니다. 맞죠? 모든 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누가 살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 살았죠. 결국 이걸 통해서 뭐냐면은 참된 생명은 어린 양의 피에 주어져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은 아 생명은 이 세상에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께 참된 생명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어린 양의 피다는 것. 이까지 알았을 때에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열 지향을 통해서 탄생된 한참된 이스라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 지향은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지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작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유월절을 안 지키면은 이스라엘 인정이 안 되죠. 왜? 이스라엘 어린 양 정신이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때부터 어린 양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어린 양.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뭐 강조됩니까? 어린 양이 강조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어린 양이에요. 그냥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말합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을 말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보통 말하기를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일이다. 또 신약이죠. 이렇게 말하는데 왜 구약에서 말하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을 합니까? 왜? 신약에서.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저주 아래. 장자 재앙 때에 죽은 자는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구분돼 죽은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죽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원칙입니다. 지금도 이상 그 원칙 아래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기준돼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저주입니다. 그 저주 아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저주에 벗어나서 생명을 얻은 자죠.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은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냐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냐면은 세상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땅에서 피를 흘리게 만든 세상이 피를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게 이 말입니다. 결국은 성도들과 선지자가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흘리게 누가 먼저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피를 흘렸죠. 제물된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피를 흘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희생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참된 이스라엘, 재앙 속에서 구분되는 하나님 백성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백성이냐?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면서 희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 속에 구분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주님의 영광을 들먹이면서도 희생을 마다하고 내 피 흘리는 걸 피하려고 한다면 이건 결국은 어린 양의 피를 따라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다가 희생의 흔적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의 흔적, 남은 고난 흔적이 있다겠죠. 그 남은 고난의 흔적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몸에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걸 피하려고 하고 벗어버리려고 하고 희생기를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린 양을 따라가지를 않는 것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심판의 세상에서 어린 양의 저주를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제단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단이라고 하는 재물이 죽어나가고 피가 흘려지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 제단이 말을 한다 이게 뭡니까? 결국 성도라고 하는 것은 피, 다시 말해서 희생과는 연관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제단이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재앙 이야기는 심판이 쏟아진 이 세상에서 희생자는 누구냐 이걸 언급을 합니다. 세상에 심판을 당한다더라.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새 신자냐, 재앙으로 끝날 세상에서 누가 신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자는 어린 양의 피를 알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이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한테 희생을 요구했고 그걸 마다하지 않냐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농산물에 떨어지고 물이 피가 되면서 인간의 생명이 위협하는 이걸 통해서 이 세상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 바로 내 생명이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여러분 돈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수중에 있는 돈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다 통장에 꼭 집어넣어가지고 뭐 내 도장 없고 비밀번호 모르면 뭐 내 다 모른다 내 못 찾아간다 이건 내 것이다 아무리 그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은행 돈도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는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마음대로 다녀요. TV 광고 보면은 난 내 게 아니야 나는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돈의 외침이 그거예요. 돈이 난 네게 아니야 난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 이게 돈의 외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그걸 못 느낍니까? 돈 이게 내 거라 생각했는데 일 펑 터져가지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훌훌 날아가는 거예요. 뭔가 모았다 싶은데 일 터져가지고 싸그리 통장 털도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모아봐야 150만원, 100만원 모아봤는데 뭐하는 뭐합니까? 집에 일펑 터졌다 날아가버리는데 그래 내게 아니 돈은 날개가 달렸다 보면 됩니다. 순식간에 내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건너가 뛰어버립니다. 돈이 내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명도 아니에요. 돈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체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을 게. 자식을 믿습니까? 누굴 믿습니까? 자식요? 저도 아직까지 애들이 작으니까 뭐 체험 못했지만 아주 커면 엄마 절대 늦겠다가 있지 않겠습니까? 투마의 자식이라고. 남편요? 그 남편은 지만 하고 살아간 남편인데 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끝까지 내가 별일을 다 해도 변함없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붙드시고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가 별짓다도 변함이 없어요. 책망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야야 이게 생명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주님을 안 믿고 누굴 믿고 사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심판을 당한다 재앙을 받는다 이 모든 말씀은 세상이 믿을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아시고 재앙을 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자처버린 것은 뭐냐면은 이 땅 건 아무것도 생명을 여기지 말고 오직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의 피 늘 위해 희생하는 그 주님만 믿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진짜 너에게 생명이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피 흘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주를 믿는다, 피 흘리는 주를 믿는다 하면서 내 몸에 고난이 오는 거, 나는 이건 마다하겠습니다. 이건 주인을 믿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에게 희생을 말할 때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자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어린 양이 저주하랬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피를 믿는 자만이 사는 길이고 그게 오직 생명이라는 것. 항상 이걸 명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 피만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피 흘리는 것, 고난을 요구하신다면 그 고난 길까지 가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진심으로 주님을 원하는 신자의 속마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노가 담긴 대접이 이 땅에 쏟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것이고 재앙 속에 있는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 운명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망하는 것인데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 그 생명되는 걸 치실 때에 이스라엘의 이런 생명이라는 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재앙을 통해서 오직 어린 양의 피가고 생명인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깨달음 속에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주님의 그 피 한 방울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이 땅 끝날 때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피 흘리는 길을 요구하신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직 이 땅에서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간 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